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북교회 하면 그 연상되는 게 늘 있어요. 그게 기억이,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요 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 정보하고 그 인포메이션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수년 전에 우리 남북교회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같이 강원도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그 콘도미니엄인지 아무튼 그 갔어요. 갔는데 교역자들 방이 배정이 됐는데 꽤 넓은 그런 방을 하나 배정받았는데, 저녁에 잘 시간이 됐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그 방에 계시다가 목사님 여기 자라고 주무시라고 그러고 목사님 가시는 거예요. 퇴칭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딜 가시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침대에서 못 잔대요. 그러니까 침대를 내가 차지하게 됐죠. 화장실까지 딸려서, 그러니까 그냥 거길 내가 독차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째서 거기 못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는 못 주무신대. 그래가지고 그 문간방 조그만 방으로 거기 가서 아마 쭈그리고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뭐라 그런 거 아니? 수면제를 잡수는다는 거야,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도 어쩌다가 이제 그 간혹 잠자는 시간을 너무 남겨가지고 잠이 안 올 때 그 누가 추천을 해서 이제 수면제를 먹을 적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잘, 그냥 한 알만 먹으면 그냥 세상 모르고 자요. 그래서 아 그걸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단위 가지고는 고단위 아주 수면제를 그것도 매일 밤 잡수는데. 그래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있었던 스토리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니까. 근데 설교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난 이렇게 원고를 이걸 가지고 차 안에서도 몇 번 읽고 시간도 재보고 그랬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에 원고 없죠. 그죠? 그 수술 나오는 거 실타래 같이. 이야,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도 아주 폭염이야. 뭐냐면 33도래요. 근데 이 더위에 사실 더 휴가철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경우 여름에 좀 이렇게 강단을 비고 남한테 맡기고 대개 선교 여행을 가신다든지 또 외국에 이렇게 또 순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그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휴가를 맡으면 그건 휴가 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소방서 24시간 불침버 쓰듯이 뭐 국내에 있으면 오늘 무슨 일이 성도들한테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그게 맨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 담임 목사, 제가 한 교회 27년을 하고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이야 이건 진짜 세상에서 새가 날려가는 것 같아. 정말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쉬려면 해외 나간다든지 이러면 맡겨놓으면 그래도 좀 한가치인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얘기를 알고 보니까 박 목사님은 비행기도 못한대. 어지러워가지고 아주 촌스러운 거지 사실 알고 보면. 비행기도 못하고 배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직 이 설교, 이 말씀 여기에 그냥 이거 잡혀가지고 이거 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돼. 그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오는데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생전 뭐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고 배도 못 타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거 앉아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 뼈를 짜는 그 설교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20분, 30분 여러분은 듣고선 비판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 준비하는 사람은 거기에 잡혀서 이번에 그 빌립보서 강해가 나왔어요. 믿음, 사람보다 큰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박 목사님 그 설교는 한번 듣고 말아야 될 게 아니고 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초고에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지금 아주 이잡듯이 내가 그걸 다시 읽어가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건 초기에 나왔던 박 목사님의 설교보다 정말 깊이가 있고 사실은 고난 이코르 영광 이게 예수 믿는 게 뭐 그냥 뭐 돈 나와라 뚝딱 뭐 기도하면은 뭐 들어주고 더 뭐 사업 잘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독교의 그 참 면목이 뭔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런 거를 바로 설교하시고 몸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짜내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참고 견디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설교 속에 묻어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설교에서도 그랬지만은 남포교회 교인들은 정도 되면 그 설교집을 하나 사서 끼고 댕겨야 돼. 왜냐하면은 전도 오기 싫은 사람들, 부끄러우는 사람들 그거라도 끼고 댕기라고 여기다. 그러면 파란 띠가 둘려 있어서 누가 그거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한두 마디 한번 우리 목사님 설교집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고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주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서 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한 그 뜻을 바로 전하고 그걸로 가르치고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설교인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런 면에 아주 철저한 그런 설교가예요. 그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그런 설교자가 있다는 게 우리 특별히 교단에 보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로워요. 적어도 남북교회 교인이면은 그 목사님 설교집 하나는 끼고 댕겨야 돼요. 내가 볼 때 어딜 가든지. 설교하라고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이 오는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가 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전도 계획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큰 뼈를 짜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러면서도 비행기 한번 못 타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시고 그래서 옛날 유명한 고대 교부 에스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도 사람이니까 뭐라 그런 거 아니 영적 지도자 목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못 미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나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그건 대적을 해. 왜냐하면 교리를 잘못 가르친다는 거는 그건 십자가의 원수니까. 다시 말해서 이단으로 끌고 간다든지 뭘 성경을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잘못 가르친다든지 그런 뜻에서 내가 여기로 오면서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좀 측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론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요단부터 그런 거를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설교 말씀 들으면 그분의 설교는 여러분이 고기도 씹고 씹으면 그 맛이 나잖아요. 나는 요즘 그거 거의 다 또 이 잡듯이야. 이 잡는 건 우리 다닐 때 이가 많았어. 지금 이가 없는데 이가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이 옷의 그 섭회 또는 이불 같은데 그 실밥이 있는데 그 속에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툭 터지면은 피가 어떤 때는 이를 턴다고도 그러잖아요. DDT 그 전에 옛날에 미군이 주는 DDT 뿌리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뭐 실감도 안 나고 알지도 못, 이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 축복하셔서 잘 살아요. 어쨌든 간에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 본문에 날마다 죽는 자의 삶,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4절 말씀 가지고 잠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가진 애를 다 써요. 그런데 본문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한 번 죽는 것도 싫은데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위험을 감당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 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왜 더위에 여길 찾아 나왔어요? 왜 이 시간에 여길 왔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라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라고 애를 써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동서울 노회에 평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오명락 목사님이라고 49세인데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동서울 노회 원로 목사님 몇 분하고 노회장님이 또 가이드를 하셔서 그 서기 목사님하고 같이 문병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투병하시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아. 아무 걱정 없고 참 주님께 맡기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머님이 걱정이라고 그래. 어머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형님도 목사인데 자기 형님은 38살 때 집회 인도하러 가다가 사당역에서 그냥 쓰러져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암투병을 하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목사도 예외 없이 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한 두 주 전, 두세 주 전에 천안에 사는 제 여동생 본사인데 그쪽에 그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왠지 좀 가슴이 덜컹해요.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새벽같이 전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교통사고로. 알고 보니까 28살 먹은 청년애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스포츠카,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집안 아들 같아. 스포츠카로 운전을 하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와서 그냥 정명추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차가 견고하니까 그냥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장사 지내는데 화장했는데 몇 시간 기다리다 나오는데 그냥 가루로 나오는데 야, 목사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야, 이거 정말 인생이 상계의 상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데 백지 한 장 차이다 말이지. 그건 뭐 여러분이나 난 다 마찬가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라. 이 안개라는 말이 원문의 뜻은 vapor, 다시 말해서 겨울에 유리창에다 후 불면 성에 끼었다가 금방 없어지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면은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 학생들도 많으니까 제가 영어를 하는데, Stop trusting in man 그랬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거 스톱. 그거 그쳐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코 속에, 그 코 안에 이 숨결 하나다 이거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생사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소관이라. 오늘도 오라 하면 가해.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켜 귀인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소관이라.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을 찾아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명 얼마나 살 거냐 하는 것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시편 39편 6절 이하에 지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거에 잡혀서 살지만 믿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건데 무슨 허무주의 같은데 끝에 뭐예요? 12장에 내려가 보면 일의 결국을 너희가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래서 그 본분이란 말은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그것이 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려면 첫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인식의 하나가 뭐냐면 생사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이 보장되어 있으니 죽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믿는 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대로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 신자들이 의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은 장차 부활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30절로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이 악인들의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고난받고 핍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날마다 이 죽는 자의 삶의 신뢰를 은유로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괴력주의 철학의 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오늘 그저 잘 살고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 죽으면 그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뿐인 나그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33절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처럼 죽음 문제를 바로 인식할 때 죽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떠날 준비. 그 이전에는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는 날 알 수 있어요? 오늘에도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볼 때 저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랬는데 은퇴했으니까 70이 훨씬 넘었고 내가 은퇴한 지 벌써 4년째 접어든다. 참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은 인생이 달려갈 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 밤 자고 나오면 여러분 금방 60, 70 다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실체를 알아야 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내가 남포교회 하면 꼭 찬송 하나씩 불러. 왜냐하면 내가 설교로 여러분 목사님 이길 수는 없고 노래는 내가 좀 나을 것 같아. 내가 큰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죽음,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다. 두 번째는 부활에 부활할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 죽음 문제 아니다. 큰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은 남을 미워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치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봉천 감옥에서 순교한 박이훈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주석과 박윤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평양신학 재학 중에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본대 아침에. 그리고 자기 얼굴이 마귀로 변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 죽일 놈아 죽일 놈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일 놈이라는 거지.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간혹 섭섭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무 목사 때는 아주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협력을 잘하던 사람이 아이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무슨 정권 바뀐 거 뭐냐 아이 아니면 다 바꾸는 거예요. 이야 그건 목사도 그냥 분어대. 그래서 그냥 치약으로 이거 벅벅 닦으면서 아침에 그냥 부글부글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깨우치냐면 이야 너 그럴 게 있냐 너도 죽일 놈인데. 아니 죽일 놈이면은 칼 들고 쫓아와서 찌르지 않은 것만 다행이지 뭘 그렇게. 아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을 돌렸어요. 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말이지.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내 영어를 좀 쓰는데 거기 보면 NIV에 보면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그랬어요. 내 몸을 아주 때려 쳐서 그것을 노예로 만든다 하는 걸 복종케 한다는 얘기예요. 자해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육신 때리라는 게 아니고 부패성, 죄짓고 싶어하는 거, 악한 생각, 미움, 정욕 이런 거를 쳐서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실상 나 죽일 놈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뿐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큰 세 번째,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 Great Commission.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사명이 아주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예요. 전도 사명 끝나면 주님 오셔요. 주님이 택한 백성 구원하는 그 역사, 구원 구속사, 이게 이 인류 역사의 아주 메인 스트리 흐름이거든요. 한강물이 쫙 이렇게 흘렀는데 어떤 때는 바람 불면 출렁출렁하고 역류도 하고 그러지만 그 밑에 내려가면 그 굵은 줄기가 서해 바다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게 대물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이 있다.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주신다 말이지. 그러니까 주석과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은혜 받아가지고 묵혀두면 또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달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아니요. 손양원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날 성령 충만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그 내용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고. 왜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거기 따르는 책임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는 것밖에 없거든. 그 은혜를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죽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지금 권사고 뭐 다 그것도 우리 여동생 60이 넘었죠. 근데 엄마 아파트에서 총 서러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아침에 문 열어놓고 왔는데 그때 IMF 어려울 때인데 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범이 돼가지고 서툴러. 그러니까 여기 칼로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선 피가 막 흐르고 나중에도 그것도 나중에 알았대. 그래서 여기 누르면서 돈 내라고 그래서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그랬대. 하나도 안 무섭더래요. 나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젊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내가 돈 줄 테니까 통장 다 줄 테니까 예수 믿고 정말 새 사람 되라.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떻게 내가 그래서 난 목사지만 난 속으로 나보다 훨씬 낫다네 그랬어요. 며칠 전에 내가 자세히 물어보면서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서 다 내줬어요. 비밀번호까지. 근데 그 엄마 아파트 거기에서 가서 그 은행 그거 기계 거기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400몇만 원 나오고는 딱 정지하더래.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거 찾아가지고 갔죠. 이분이라고 갈 것까지는 없지. 근데 그분 간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당황했던지 자기가 누구라는 걸 할 수 있는 걸 떨어뜨렸어요. 근데 내 동생 얘기가 자기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비밀이야. 내가 자세히 또 물어봤어요. 야,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강도가 가는데 가고 나는데 다른 집으로 뛰어들어갔대. 막 그때부터 무섭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렇죠. 은혜를 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아마 그렇게 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되거든요. 죽으면 천국인데 지금 당장 천국에 오라고 해도 안 갈 사람 여기 많다고 내가 다 알아요. 나 아파트 옮긴 거 거기서 좀 살다 갑시다. 뭐 우리 아들 장가 들여놓고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전 올인을 하지 못해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날마다 은혜 받았으니 우리 죽을 책임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위에 충성하다가 주님께로 가겠다는 이 한 가지 염원을 가지고 항상 뜨거운 가슴으로 짧은 세상을 정말 참되게 살고 보람있게 살아야 돼. 날마다 죽는 자의 삶 고린도서 15장 30절로 34절 죽는 자의 삶을 살려면 첫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생사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부활이 보장되어 있으니 죽는 거 문제 아니다 하는 믿음.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자신을 미워해야 그러니까 난 죽일 놈이다 아주 그래 칩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뭐 죽일 놈이 뭐 큰 소리를 하겠어요. 죽일 놈이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세 번째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사역이 사명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정말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 충성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신비에 새기고 육비에 새겨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참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새로운 하나의 회복의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